마태복음 41번 메시지 보화와 진주. 이 메시지에서 나는 보화와 진주에 관해 추가하여 말할 부담이 있습니다. 역대로 이 두 비유는 합당하고 철저하게 이해되지 못했으며 정확하게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적용의 방법으로 이 비유에 접근하기 원합니다. 역사적 사실들. 첫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밀에 관한 장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 안에서 보여준 비밀들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의 전체를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들은 주님의 처음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사의 중요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이 비유들을 합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들에 관해 말한 것이 공상적이고 실행적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금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과 다른 부분이 어떤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또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장에는 네 말, 즉 흰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네 말에 관한 많은 해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들이 역사적 사실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 후 흰 말이 의미하는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기쁜 소식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뒤이어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이 있어 왔고 검은 말이 상징하는 기근과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죽음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계의 완전한 그림.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처음에 내 비유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상황을 계시합니다. 밀은 참 믿는 이들을 상징하며 가라지는 거짓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큰 나무는 거대한 조직을 가진 기독교계를 상징하며 여자가 밀가루에 더한 누룩은 배교한 교회의 악한 교리와 이교도의 행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을 함께 놓을 때 기독교계의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바다에서 나온 진주의 비유는 당황하게 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이 비유에 들어맞습니까? 참 믿는 이는 밀의 성취이며 거짓 믿는 이들은 가라지의 성취입니다. 기독교계는 큰 나무의 성취이며 변절한 교회는 여자의 성취입니다. 이교도의 악한 것들과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누룩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밀가루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화와 진주의 성취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역사 안에는 참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과 기독교계와 변절한 교회와 이단들과 이교도의 행습들과 음식이신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의 눈에 밀보다 더 견고하고 진실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있어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기는 자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바다에서 나온 진주와 같습니다. 1세기부터 현재까지 밀로 상징되는 많은 참 그리스도인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변화된 보석 같은 소수의 보다 견고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의 사실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들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영 안에 살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만 부피가 크고 양이 많은 밀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보석으로서 양이 적고 땅 밑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없으나 주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감소되고 견고하게 됨.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다만 밀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가치 있고 귀한 어떤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주의 회복 안에 오기 전에는 밀이었습니다. 겉으로 그들은 부피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 안에 있어 온 몇 년 동안 그들은 압축되고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매년 작아져 왔습니다. 부피가 클 때 당신은 부드럽고 솜처럼 가벼우며 소량의 물에도 쉽게 파괴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소되고 압축되고 변화된 후에는 당신이 주님 앞에서 더 귀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와 같이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변화되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석처럼 단단해진 후에는 심지어 홍수라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보석을 해하는 대신 물은 다만 보석을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조사한다면 보화와 진주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역대로 이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참된 믿는 이들의 예로서 주님은 밭에 뿌려진 씨에서 자란 밀의 예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는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예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이기는 지체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물속에 사는 조개이신 그리스도를 상처내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비에 참여하는 곳인 그리스도의 상처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을 뿐 아니라 진주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밀을 산출하기 위해 밭에 뿌려진 씨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비를 통하여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왕국. 우리는 보화가 의심할 바 없이 보석을 가리킴을 지적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 생활과 왕국 생활의 최종 완성인데 이는 이 성 안에서 교회 생활이 왕국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은 주로 진주문과 성곽과 기초를 형성하는 보석들의 건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건축 전체를 붙드는 금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진주문과 보화 성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주는 교회를 가리키며 보화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교회와 왕국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안에서 비밀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주님은 교회와 왕국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에서 그분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 구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교회와 왕국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보화와 진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교회와 왕국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두 장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자연히 보화는 왕국이며 진주는 교회임을 볼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는 둘 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그분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주님이 교회를 그분의 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교회를 사셨음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진주가 교회라는 강한 증거인데, 왜냐하면 상인이 진주를 샀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상인은 주님입니다. 왕국 생활. 우리는 거듭남으로, 즉 다시 태어남으로 왕국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거듭남은 진주와 관계되는데, 이는 진주가 거듭남의 원칙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즉 왕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 아래 머무르기 원하며 그분에 의해 제한받기 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통제되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내재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에 의해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제한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나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는 내적 통제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의 친척이나 동급생들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스럽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내적 통제를 집행하며 우리는 이 통제 아래에 삽니다. 이것이 보화, 즉 왕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는 어떤 산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더 많은 생명집이 우리 위에 분비됨으로써 우리는 귀하게 되고 비밀스런 통제 아래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주와 보화의 체험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지방교회는 진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 이 교회는 또한 세상으로부터 감추인 보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주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진주이며 보화입니다. 13장의 처음의 네 비유는 우리를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밀이나 고운 밀가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욱 귀하고 견고하며 진실됩니다. 우리는 진주이며 보화입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왕국 생활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둘째 부류의 비유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첫째 부류에 있지 않고 둘째 부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조금 소유한 신자입니까? 만일 이것이 당신의 상황이라면 당신은 기독교계 안에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계 안에 있지 않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의 회복 안에서 진주요 보화임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조심함. 진주와 보화의 비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고 말씀하신 구절과 일치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타버릴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많은 양의 나무와 마른 풀이 있으나 매우 소량의 금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재료들은 부피가 크지 않고 작습니다. 기독교를 보십시오. 어디에나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어디에 있으며 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주의 회복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가끔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협착한 길을 떠나서 겉으로 보기에 거대하고 부피가 크며 나무와 풀과 짚으로 만든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나무로 만든 것이나 타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금과 진주와 보석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과 간증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계나 넓은 길 안에 있지 않음을 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네 비유 안에 있지 않고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 안에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수는 적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이 높고 더욱 견고합니다. 협착한 길에 남아있음.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까? 천국의 헌법의 끝부분에서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나는 너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일이 주님의 인정을 받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협착한 길에 남아있기 위해서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첫째 부류의 비유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되며 계속적으로 둘째 부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수를 얻고 큰 일을 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압축되는 곳인 진주와 보화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해지고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회복으로 돌이킨 그날부터 우리는 압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 안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압축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작은 병에 담겨질 정도로 작아질 때까지 우리를 압축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 안에는 보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주의 회복은 그분의 간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심지어 천주교 안에서도 주님은 많은 양의 밀과 소량의 밀가루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안에서 그분은 많은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실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랑하지는 않지만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죄 있는 인간이고 당신보다 본성이 더 나쁘지만 내가 간증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간증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압축시키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 생명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언급된 왕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왕국 안에 있고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하는 일들 중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보화이며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진주와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밭과 진주를 사신 것은 그분이 왕국과 교회를 위하심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산 간증이 되도록 함께 모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보화와 진주가 여기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에 내 비유에서 주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독교계를 다루시며 다음에 두 비유에서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다루십니다. 일곱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는 열국을 다룹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열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물의 비유에서 열국은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습니다. 이 고기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이게 되고 주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시대의 완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일곱 비유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네 비유 안에 있지 않고 일곱째 비유 안에도 있지 않으며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와 진주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들은 귀합니다. 이 비유들의 성취가 되는 것은 어떠한 특권입니까?